지금처럼 여러 가지 오락물도 없고 허구의 소설도 영화도 없던 시절, 선인들은 고전을 읽으면서 그 속의 상황을 자신이 처한 현실과 겹쳐 생각하고 역사 인물의 처지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봤습니다. 그래서 비운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다른 고전들과 달리 논어에는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면이 있습니다.
송나라 재상 초보는 송태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어를 절반만 읽으셔도 천하를 다스립니다. 동양을 넘어 세계의 고전이 된 논어. 오늘부터 우리는 논어가 주는 깊은 가르침으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울림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2014년 2월 노년을 주제로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생의 황혼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아왔구나, 스스로의 인생을 칭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 문학 닥터 지바고를 읽으셨고요. 이번 주부터 두 주 동안 중국 고전 논어를 읽어봅니다.
네, 논어는 고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게 불리는 데는 분명한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논어는요, 나는 논어의 책장도 펼쳐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학창시절 한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논어에 수록된 문구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논어는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자, 고전읽기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데요. 50원의 유료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논어는 권진영 씨가 고전의 제왕이라고 했는데.
고전의 제왕.
네. 정말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그런 네.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 고전읽기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논어를 시작하는 첫날, 논어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비게이터가 돼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의 안내를 받고 있으면 그 안내를 함께 받으면서 읽으면 좀 더 뭔가가 잘 보이지 않겠어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논어의 대가이십니다. 고려대 한문학과 심경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또 먼 길 와주셨는데 심경호 교수님에 네.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셔서 네. 서울대학교 국문과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그곳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죠. 현재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1998년 국문학연구회 논문상, 2002년 성산학술상, 2006년 일본 시라카와 시시카 선생 기념 제1회 동양 문자문화상 등등등등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와, 정말 많이 모으셨네요, 수상을.
네, 상 컬렉션.
아우, 예,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심경호 교수님의 동양고전 강의 논어 세트를 비롯해서 수십 권의 저서도 쓰셨습니다. 교수님, 논어 한마디로 어떤 책일까요?
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자와 그 네. 학단의 어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자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어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록.
근데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2주일 동안 함께 보게 될 책이 심경호 교수의 동양고전 강의 논어거든요.
네,
세 논어. 권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저희들한테 읽는 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재밌게 읽는 법.
네.
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네. 그 모든 책은 뭐 완독을 하는 게 물론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고전은. 그런데 이 논어는 특수하게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록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데나 펼쳐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 부분을 찬찬히 읽으면서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논어가 네. 다른 고전과는 다른 매력적인 그런 독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펼쳐도 된다 이거죠?
네. 아무데나
붙이도 펼쳐서. 따지지도 막
그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럼
네. 하나 둘 셋.
자, 저는 네. 어디가 나왔냐면은 49강 기왕지사는 기왕지사. 벌써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다 된 일은 가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 8일 제21장 성사불설 112페이지네요. 오,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다, 진짜.
오.
물론 맥락은 이제 그 공자의 제자가 네. 좀 그 사당의 그 신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잘못 이야기한 걸 두고서 야단치는 말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해석을 하자면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잘못만 생각하게 되면 어떤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큰 선생님으로서 제자한테 너무 그 과거의 것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저도 한번 펼쳐봐도 될까요?
펼쳐보세요.
하나, 둘, 셋. 아끼는 이의 죽음 89강입니다. 안회는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고 잘못을 두 번 거듭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요한회자 호왕 뭐 이렇게 막 돼 있는데요.
네, 아마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공자는 조국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철안 천하라고 하는데 여러 곳에서 정치적인 이상이나 본인의 그 철학적인 이상들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네. 되지 않았죠.
네.
그때 아주 어린 제자로서 안회, 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공자님을 옆에서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서른 불과 30세 정도 이제 노나라로 돌아갔을 무렵 돼서 안회가 죽고 맙니다. 가장 아끼는 본인의 네. 그 학문적 이상 이런 것들을 다 전수했고 또 실제로 그걸 실천했던 제자인데
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나 슬펐어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이 나를 망쳤다라고까지 막 얘기할 정도로 이 안회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안회가 왜 이 훌륭한가 하는 것을 참 멋지게 얘기했는데요. 공자 자신도 호학, 학문을 좋아했다. 나는 네. 성인이 아니고 나는 늘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인정했던 제자가 바로 죽었지만 이 안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정말로 안타까워한 거죠. 불행이 네. 단명이라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단명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끼는 자의 죽음의 방점 찍지 말고 아끼는 자의 방점을 찍으면 돼요. 그 안회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것은 남의 그 죽음을 혹은 가까운 이의 죽음에 대해서 네. 우리가 너무 슬퍼한다는 것보다도
네.
정말로 남에게 아끼는 존재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아끼는 존재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논어는 공자가 이제 그 논어의 내용의 사실 거의 대부분은 공자의 말씀이지만 공자가 직접 쓴 글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논어가 최초로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왕성된 건 한 500년이나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편들이 이 공자 당시의 어록만이 아니고 제자분들의 어록도 있고 공자의 또 제자의 제자의 또 어록인 것 같은 부분도 들어있고 그래서
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공자는 중국 역사 인물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상가잖아요. 그 정도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라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은 교육도 받고 집안도 좋고 인물은 직접 보지 않아서 뭐 모르겠지만 엄친아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공자가 어린 시절 좀 불우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공자의 사실 그 일대기에 대해서는
네.
이 논어라는 책과 그다음에 사마천의 그 사기에 공자에 대한 그 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근거로 볼 때 대단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또 실제로 본인이 아주 그 젊어서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재주가 다방면이긴 한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기록한 네, 이 논어가 아닌 다른 책들이 공자에 대해서 기록한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도 보게 되면은 아주 귀족적인 그런 집안이 아니었고 네.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학문을 뜻을 둬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그 하나의 그 전환기로서 생각을 해서
네.
예, 자기 인생을 헤쳐나간 참 우리 가까운 주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이 반디와 50분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옛 글귀입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밑줄 치고 새겨졌던 구절들 어떤 것이 있는지 보내주세요. 심경호 교수님께서 이 노노 구절 중에서 다른 거 말고 그냥 딱 한 구절만
네.
말씀해 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네, 저는 인지생야직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네.
여기 아마 일본에 보시면은
네.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또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직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아주 선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실제 우리가 살면서는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많지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인지생야직이라는 그래서 논어 전체를 통관해서 우리에게 논어가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한마디는 고들직자인 것 같아요.
고들직자.
고들직자.
고들직자. 네. 네. 알겠습니다. 고들직 한마디로 논어를 요약해 주셨는데 네, 오늘 논어 심경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의 퀴즈 먼저 드려야겠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나는 60살에 귀로 무엇을 들어도 그대로 이해되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기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렇다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공자는 62순이라고 했는데요. 60살에 무엇이 순해졌다고 했을까요? 1번 입, 2번 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2순. 순해졌다. 네, 이가 순해졌다라는
이가 순해졌다. 뜻이죠.
이 무슨 이자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어를 읽어볼게요.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논어 한자 원문, 그다음 해석, 그리고 논어 심경우 교수께서 쓰신 고전강의 논어의 해설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한자 원문은요. 시간 관계상 앞에 일부분만 낭독해 드린다는 점 그리고 제가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한자 띄어쓰기에 좀 약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어 배움이란 무엇인가?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면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15살 때 배움의 뜻을 두었다. 또한 배움의 실증을 낸 적이 결코 없으며 애써 공부하느라 밥 먹는 것도 잊어 늙음이 이르러 오는 것도 몰랐다. 실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가치 있는 것을 배워나가는 일일 것이다. 벗과 함께하는 즐거움 유봉 자원 방내면 부력 낙호와 임부지 이불온이면 부력 군자호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학문은 자기 자신을 닦아 나아가는 일이기에 군자는 남이 자신을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움을 품지 않는다 위선을 경계한다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니라.
말 잘하고 얼굴빛 꾸미는 자 가운데 어진 사람이 드물다.
속은 음침하면서 겉으로만 매끄럽게 처신한다면 그는 위선자다. 매일 반성하다. 증자왈. 오, 일삼성오신하노니 오, 인, 모의 불충호와
증자가 말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의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이를 도모하면서 불충하지 않았나. 법과 더불어 사귀면서 불성실하지 않았나. 전수받은 것을 못 익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배움의 진정한 뜻. 자하왈, 현현하되 역색하며 사부모하되 능갈기력하며.
자하가 말했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바꿔서 하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할 줄 알며 군주를 섬기되 그 몸을 바칠 줄 알며 붕어와 더불어 사귀되 말할 때 성실하게 하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가 배웠다고 하겠다.
허물을 고치라. 주 충신하며 무불여 기자요 과증물 탄계니라.
충신을 주로 하고 자기만 못한 자를 버타지 말며 허물이 있으며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허물이다. 사람을 보면 안다. 부지의 관기지요 부몰의 관기행이나 삼년을 무개어 부지도라야 가위 효의인이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해동을 살피되 3년 동안 부모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라 이룰 수 있다.
효는 그저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명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에 맞는 뜻을 따르고 도리에 맞는 명을 실행하는 것이 효이다.
아, 정말 한문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글귀인데 트라우마.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옛날에 빽빽이 했던 트라우마. 그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한문 빽빽이 막 세 장씩 검사 맡았거든요. 그 한 페이지 A4 용지로 한 페이지 이렇게 열심히 외웠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열심히 외웠던 구절들 이어서 좀 반갑기는 한데요. 교수님, 논어는 첫 편 학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논어 각각의 소제목들은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 자신이 이걸 집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살아계실 때 또 제자들이 집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이것이 이제 집성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첫 장의 첫 구절, 첫 마디의 말을 가지고서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목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요.
네.
사람 이름이 편의 제목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배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1편의 이름은 학인데 배움이란 무엇인가의 첫 글자가 학이시습지
네.
이렇게 나오니까 학이를 네. 붙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배울 학과 익힐 습. 근데 이게 참, 제가 그 보통 이 학이시습지 부력여로와는 이렇게들 해석이 되잖아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보통 우리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구절 읽었을 때 의문이 들었던 게 네. 아니 배우고 왜 때로 익힐까?
네.
배우고 바로 익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학습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죠, 그죠?
아.
지금은 한 단어로 쓰지만은 학과 습이라는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옛날 학자들의 이제 풀이에 따르면 아, 이 논어에서 이제 학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두 가지 적어도 크게 좀 다른 뜻을 쓰이는데요. 여기서의 학은 뭔가 위대한 스승이나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배우는 게 학입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 익힌 그 배운 것을 수시로 이 시라는 것은 수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수시로
네. 수시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이름
네.
시습이 여기서 왔죠.
아, 네.
학이 시습에 거기서 왔군요.
여기 또 예를 들어서 안동에 가면은 그 하회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양동마을 있습니다. 옥산서원에 가보시면 옥산서원에 가면 그 서원의 이름들이 전부 다 이 논어의 이 구절로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서원에 시습제라는 게 많습니다.
네.
시습제.
말하자면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시습제라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학이 시습이 참 쉬운 말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사실 논어 전체를 일관되게 얘기하자면 그 호학이라는 걸 참 우리에게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학문을 좋아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좋아하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학이 시즌 부력 열호학 그랬거든요.
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학문하는 것이 마치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고 이 자체가 무의미한 이런 거라면은 즐거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자기의 주체를 찾아 나가는 공부, 자기에게 자기를 살지우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려서 논어를 읽을 때도 다르고 또 중년도 다르고 또 노년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년이 되셔도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즐거움이거든요. 네. 아주 순수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사실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다 순수한 즐거움이 없으면 학문이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지금 네. 저 이제 나이가 네. 그 50에 가까운 친구인데 50인데
지천명의 네. 나이.
지천명인데도 네. 그 친구는 취미가 뭐냐면은 네. 수학의 정석 푸는 거가 취미래요.
우와.
자기는 우와. 수학 문제 풀 때 그렇게 좋대. 그 네. 이과생인데 전자공학 네. 나왔는데.
대단하시네요.
취미가 수학의 정석 푸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거나 네. 고민 근심이 있을 때는 혼자 수학의 정석을 펴서 문제를 한 세 페이지 정도 풀고 나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네. 좋다네요.
혹시 흰머리 안 나셨어요, 그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 법과 함께하는 즐거움. 학자든 어떤 직업이든 내가 정말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좌절이 없을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사실 그렇죠. 뭐 책을 써도
네.
많은 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잊혀지고 그러면 사실 지금 다 화를 안 낼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또 공자님도 논어에서 보게 되면 어떤 그 절에서는 굉장히 그 이렇게 화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또 어떤 데서는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쓸쓸함 같은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남의 그 명예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개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은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참 여쭤보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 배움의 진정한 뜻에서 배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박지원도 농민 부부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봉산학자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지금은 완벽하게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네.
어느 농민 부부가 우리 그 소학이라고 해 어렸을 때 배우는 책이 옛날에 고전에 소학이라고
있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열심히 읽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것을 보고서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을 써줬어요. 말하자면 전기를 써준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걸 썼느냐 할 때 연암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전에 우리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지식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삶에 연관시켜서 실천해 나가는 거 체득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바로 이런 농민들은 그 양반 사대부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공부를 했다. 이런 것이 배움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어떤 경률
네.
또는 남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윤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공부다라고
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암 박지원은 네. 그런 면에서 가장 논어를 잘 읽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 논어의 이 내용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기본적인 거를 네.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 때문에 그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서구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구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비해서 이 공자는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맥락에 맞게 이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어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이 유비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딱 현대에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우리 삶에 굉장한 어떤 하나의 그 참조 준거가 되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말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한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담으려고 할 때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맞아요. 사실 뭐 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맞아요. 말도 있듯이.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효도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들 생각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논어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네. 사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니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이 구절이 좋아요. 근데 누가 날 좀 알아달라고요? 4954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리고 0232님 지요 쌍친나 가와만사성 자식이 친가 처가 양부모를 기쁘게 하니 집안 모든 일이 잘 되도다.
이런 말 있어요?
오. 네 논어의 구절은 아니지만 참 좋은 말이죠.
자요.
네. 자요.
네. 지요가 아니었습니다.
자 7643님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않는다. 이건 논어에 있는 말이죠.
예, 네, 뭐 비슷하게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도현명이 즐겨했던 말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8203님 일신 일신 우일신이란 문구가 떠오르네요. 새롭게 또 새롭게 뭔가짐을 바로하란 뜻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거 사실 대학에 있는 말인데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논어의 정신하고도 일치되는 말입니다.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하니까 네. 굉장히 야단치는 말이 금여핵. 지금 너는 금을 긋고 있다. 이게 논어에서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금여핵.
금여핵. 넌 지금 금을 긋고 있다. 그렇게 금을 긋지 말고 항상 새롭게 자기 자신의 네. 전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 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지금 고전읽기 듣는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네, 초등학생 여러분 책상에 금 긋지 마세요.
긋지 마요.
자, 김진희님 세용지마란 말을 아주 좋아해서 그렇게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저 맡은 바위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 촌부입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인숙님 사불급설 내 말이 말이 끄는 술에도 혀에 미치지 못한다. 말을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무게를 보여줘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선생님 여기 나온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왜냐하면 논어에서는 언행의 일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네. 쓸데없이 그 실천하지 못할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정치적인 네. 언어도 그렇고 일상의 네. 언어에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박창영님은 저는 궁죽통이란 말이 생각이 나네요. 살다 보면 답답하고 막히는 일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뚫리고 통하는 길이 있다고 하니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인 것 같아서요.
네.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논어의 말은 아니지만 주역 전체에 통하는 말이고요. 네. 사실은 동양고전 전체에 통하는 말입니다.
네.
아까 세옹지마하고도 통하는 얘기죠.
그렇네요.
모든 것을 지금 완결된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금 궁하고 어렵다고 네, 생각하는 순간에 다음번에 새로운 전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항상 네. 네. 아 이제 정말 나는 방송 못할 것 같다 이럴 때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허니패밀리가 부릅니다. 남자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어 다음 낭독으로 이어집니다. 사김의 태도. 유자왈 신근어이면 언가 보게하며 궁근어이면 원치 요게하며.
유자가 말했다. 약속이 의리에 가까우면 그 약속은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주인을 정할 때 친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친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
사람은 언행과 교제에서 마땅히 처음을 근실하게 하고 마지막을 잘 헤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구차하게 행동하다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빈부를 초월하여 자공왈 빈이 무첨하며 부이 무교하되 하여하니고.
자공이 가난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쭈자 공자께서는 좋기는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빈이 무첨 부이 무교라 휘호했다. 가난하면서도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한다고 자부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고자 했기에 이 구절을 붓으로 적어 남긴 듯하다. 남을 제대로 알라. 불환인지불기지요. 환부지인이 아니라.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기에 자기 반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남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그를 추천하고 발탁해서 백성들이 편안히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남을 알지 못하면 시비와 사정을 변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덕으로 하는 정치, 위정이 덕이 비여 북신이 거기서 이어든 이중성공진이라.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무별들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왕도 정치, 도지이덕하고 제지이래면 유치차격이니라.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한 바르게 된다.
덕을 완성하는 길, 오 10유오 이지유학하고 32립하고 42불혹하고 52지천명하고 62이순하고 72종심소욕하야 불류군이라.
나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했으며 40살에 사리를 의혹하지 않게 되었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지금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장대한 뜻을 지닌이라면 공자가 스스로 밝힌 조도의 순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뜻을 세우는 입지가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것 없다. 공경해야 참된 효. 자유, 자유, 문효한대, 자활, 금지효우자는 시위 능양이니.
자유가 효에 대해 여쭈자 공자께서는 지금의 효라는 것은 봉양을 자람을 두고 말한다. 하지만 견마에게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 봉양이 견마 기름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공자 당시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봉양을 잘하는 것을 효라고 여겼다. 하지만 공자는 어버이에게 음식을 바쳐 보양한다 해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지 않다면 부모 봉양이 개나 말의 양육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경계했다. 불경의 죄를 심하게 말해 깊이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고 많은 걸 반성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사김의 태도에서 약속을 지킬 것, 공손한 태도, 네. 윗사람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맹노진 선배님께 우리 이제 지천명
맹노진입니다.
우리 맹노진 선배님께 앞으로 더욱 공손한 태도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진행 씨. 자, 이 읽어드린 구절 중에서 덕을 완성하는 길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네. 네,
15세에 이제 학문의 뜻을 두었고요. 이 공자님 다시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30에 제대로 섰고 40이 불혹, 50이 지천명, 이제 60이 이순이고 70에는 뭐 어떤 일을 해도 하늘의 뜻에 거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는 이제 40 불혹인데.
불혹.
불혹이 여기서 공자님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네.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40 되니까 아무도 유혹하지 않더라.
받지도 않는 나이라잖아요.
아니, 나이. 그러면 좋게요. 더 많아요.
그래, 그렇지. 네.
다른 곳에서 저 논어에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40이 되어서 남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걸로 끝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논어 무서운 말이죠.
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40이라는 나이 어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 이만큼 어떤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자기 직업을 가져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네. 가정에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도 있고
네.
혹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자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그것을 살아가야 될 시기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거기서 그 끝장이다라고 할 때 한문이 종자가 나오잖아요.
종자가 나오죠.
쫑야 이렇게 아주 쫑쫑이 되는 거죠. 아, 말하자면 속어로 쓰면은
쫑야.
네. 네. 자 그러네요. 퀴즈 내고 가죠.
네.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공자는 62순이라고 했는데요. 60살에 무엇이 순해졌다고 했을까요? 1번 입, 2번 귀. 정답 맞히시는 분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드립니다. 건데요. 돈 받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1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노래 듣고 갑니다. 심은경이 불러요. 하얀 나비. EBS FM 고전 일기 노너 고려대학교 심경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 질문 하나 할까 봐요. 교수님 한자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자를 배우려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나요? 한자 잘 외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조진환 씨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 한자가 뭐 한 3만 5천 자 지금 뭐 8만 자까지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육용 한자 지금 1800자 하고 40몇 글자를 더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은 논어에 쓰인 한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제가 뭐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2000자 정도일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걸 하루에 다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
네.
그날 필요한 부분을 아무거나 골라서 그 문장을 원고지 같은 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베껴쓰기.
베껴쓰기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시려고 하지 말고 네. 그것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네.
그것을 그 문장이 내 것이 되면 그다음에는 한자뿐만 아니라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도 모르게
그래요.
몸에게 붙는다는 거죠. 그걸 체득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건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학이 시습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역시 네. 빽빽이구나 한문은.
수시로 써야 된다는
네.
거네요.
네. 그렇네요.
권진영 씨 트라우마 다시 돋네요.
트라우마.
자,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네. 네,
꾸준히 하는 거.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논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알아보는 법. 시기 소이하며 관기 소유하며 찰기 소안이면 인언 수재리오 인언 수재리오.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살피며 그 편안히 여김을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올바로 살피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바탕인 것이다. 온고지신, 온고이지신이면 가이위사인이라.
옛것을 탐구하면서 새것을 알아나가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먼저 실천한다. 자공이 문군자한데 자활, 선행기연이요 이후종진이라.
자공이 군자에 대해 여쭈자 공자께서는 말할 것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천을 우선하라는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루 사랑한다.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비의 부지운이라.
군자는 두루 사랑하되 편당하지 않으나 소인은 편당하되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두루 사랑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으로 친하든 소원하든 어질든 어리석든 간에 각각 그 분수에 맞게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배움과 생각함, 학이 불사 즉 망하고 사이 불학 즉 텐이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알미란 무엇인가? 유아 회여 지지호인저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 시지 아니라.
유야, 너에게 알매 대해 가르쳐 주겠노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니라.
사람 쓰는 법. 거직 조조 왕 하면 즉민 복하고 거왕 조조 직 하면 즉민 불복이니라.
정직한 사람을 들어쓰고 굽은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며 굽은 사람을 들어쓰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 알아보는 법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행위를 살펴보고 그 행위의 의도를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진정 즐거워하는지 살핀다. 이거 좀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사실은 고대 이 동양의 정치론이라는 것은 용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달렸습니다. 네. 사실은 현대 그 서구의 정치학도 용인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정부에서도 여러 강요들 뽑을 때 그 용인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인사. 이 당시에 그 인성을 살필 때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만 살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사실은 교훈 형색의 사람도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속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론만 반듯한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3단계를 두어서 생각을 하라 이런 거죠. 맹자의 경우에는 왜 눈동자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사람이 눈동자를 네.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오.
깊이는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눈동자를 살펴야겠어요. 네. 저는 그 옹고지신 잘 알고 있는 말이 나와서 또 한번 반가웠는데요.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아간다. 중용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게 바로 고전일기 모토죠. 공자는 스승의 자격으로 옹고지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옛것을 공부해서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옹고지신이 어려운 말이에요. 옹고지신. 옛것을 덮여서라고 했는데 옛것을 익힌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네. 그 안에서 새 것을 알아나가는 건지 옛 것은 고전은 고전대로 공부하고 현대는 현대 걸 공부한다는 건지 이거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사, 스승이라고 하는 것. 남에게 어떤 지도자가 되고 남에게 특히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좀 부끄러워요. 이 구절이. 저 어렵고 스스로에게 늘 부끄러운 구절입니다.
아이, 별 말씀이. 겸손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논어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자로가 물었잖아요. 자로에게 이제 공자께서 너한테 아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게.
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그게 아는 것이야. 이게 참 깊이 있는 말 아닙니까?
저잖아요. 네.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솔직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네. 이것이 이 구절에 옛날 서당에서 공부할 때 이 구절 읽으면 어떻습니까? 회여 지지오인저 지지위 지지오 부지위 부지오 이렇게 해서 지지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지배배 지지배배
맞습니다. 새가 우는 소리 같다고 예전에. 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런 패러디화되고 하나의 그 코믹한 그런 소재가 될 만큼 네.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안다는 것은 아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제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전기를 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이것에 해답을 풀기 위해서 시간을 쏟기보다
네.
그 물음에 대해서 이 물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중에서 55분 이상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이건 상당히 우리가 사실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느냐. 사실 이 알매는 그 알매 대상도 있지만 알매를 알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알매를 실천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논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시겠다. 그럼 어떡합니까? 1번 솔직하게 잘 모르고 모른다고 인정한다.
네.
2번 질문 잘했다고 하고 그거 숙제라고 내준다. 3번 학점 깎는다.
어떻게?
1번이라고 답하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사실 전 1번이 아니고요. 네. 2번에 가까운데 사실 2번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출석부에다 그 학생의 이름에다가 표시를 해둔다.
그러니까 그래서 표시를 해놔.
다음번에도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학점을 좋게 주고.
그렇군요. 예.
이게 우연히 질문한 것이라면은 괘씸죄에서
약간 깎는다. 뒤끝 있는 우리 귀신 교수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인격자가 아닙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자 오늘 논어 첫 시간 함께했는데 진영 씨 우리 네. 심 교수님과 함께하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재밌는 논어를 그동안 왜 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너무 재밌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그 이 논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이 들어서만 읽는 것도 아니고
네.
일생에 걸쳐서 여러 번 각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다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마음의 양식을 꼭 찾을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네.
이 청취자분들이 그 참여하는 걸 보면서 많은 또 젊은 분들도 참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좋은 양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설명 곁들여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심경옥 교수님과 함께하는 오픈 스튜디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2월 10일 월요일 제목 세상의 모든 인생을 위한 고전 논어. 논어를 읽는다고 해서 좀 고리타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나의 미스테이크. 왜 사람들이 논어논어 하는지, 그 오랜 시간 논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의 제왕으로 사랑받는지 알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공자님 어록이잖아. 어록이니 얼마나 주옥같은 가르침들이 들어있겠어. 사실 장황한 문장도 화려한 문체도 아니지만 짤막짤막한 한두 줄의 문장 속에 어우 그냥 마음을 정통으로 훅 찌르는 무언가가 있다. 오늘 배운 것들 매일 나를 반성하고 말한 것은 꼭 실천하도록 하고 두루두루 사랑하며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나도 40에 부록하고 50엔 하늘의 뜻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엔 내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될까? 그럼 80엔 90엔 그럼 어떡하지?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는 뭘까? 아 아깝다.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서 공자님이 70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셨나 보다. 그건 일단 내가 살아보고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아는 거라는 공자님 말씀도 참 마음에 든다. 나는 나를 잘 아는 거잖아. 근데 너무 무식한 티 나지 않나 모르겠네. 적당히 해야지.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귀였죠, 귀.
귀였습니다, 네. 귀.
자, 선물 받으실 분은요, 이상희님 반대로 보내주셨고요, 김민지님, 장희지님, 그리고 문자로 2356-3953-3201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릴리 알렌의 차이니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